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밖은 굉장히 이렇게 낮에 더웠는데 오후 되면서 이렇게 바람이 설설 부는 게 조금 전에 이렇게 양쪽에 창문을 숙소에서 열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에어컨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녁 집회 시간이 돼서 옷을 입으면서 아차 넥타이가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 분명히 넥타이를 제 손에 들었는데 양복걸이에 전혀 걸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찌하나 하다가 우리 여기 강릉교회 목사님에게 오늘 빌려서 넥타이를 차고 올라오면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서 넥타이를 좀 빌려주시죠 했더니 필요 없어. 그때 이제 준비 찬송 막 이렇게 지휘하는 목사님이 부르고 있었는데 저기 봐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얼마 전에 7월 초부터 월드캠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월드캠프 때문에 행복하셨죠? 늘 해년마다 비가 내려서 가슴 졸이게 했던 그 개막식. 그래서 2년 전 스와질랜드에서 온 그 교육부 장관이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중에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오늘 개막식이 있는 날인데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분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지? 저렇게 기도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여기는 믿음 좋으신 분들만 다 있네요. 예, 듣습니다. 근데 이 장관님은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가 봐요. 어떻게 저렇게 장대비가 내리는데 저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과연 저 비가 그칠까? 그러면서 이렇게 부산에 도착을 했고 숙소에 그 식당에 이제 가실 때까지 비가 내렸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개막식 시작하기 30분 전 이제 행사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비가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예, 비가 그쳤어요. 그때 이 장관이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요. 야, 정말 목사님 기도하시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구나. 내가 저분에게 심장이 안 좋은데 기도받으면 내 심장이 낫겠구나.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목사님과 개인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심장이 좋지 않은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아 기도를 받기 전에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구원을 받고 또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심장병이 깨끗이 나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스와질랜드 가셨는데 가는 곳마다 이 장관님이 사회를 보면서 한국에서 박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더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 구원받은 간증 그리고 심장병이 나은 간증을 계속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요. 올해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오후 일찍 비가 개서 얼마나 화창하고 좋은 날씨에 그리고 또 작년까지는 비가 갰다가 끝날 때 또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비가 전혀 끝까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가 내릴 때면 가슴 졸이면서 마음을 졸여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캠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29개국 장차관 그리고 46개국 총장님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청소년들 그 12일 동안 긴 장정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특히 장관님들 한 분 한 분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랍고 감사했어요. 목사님께서 자주 야, 그 어느 때 했던 캠프보다도 올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시면서 목사님 기뻐하시고 또 목사님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덩달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고척 스카이돔 그 일요일 날 행사는 전국의 형제자매들이 모이고 또 자원봉사자가 1,300명이 모여서 하얀 티를 입고 서 있는 학생들은 다 자몽인데 정말 그 학생들에게 우리 캠프를 알리고 IIF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세계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나를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4월 말에 5월 1일부터 있는 러시아 캠프를 돕기 위해서 갔어요. 중간중간 러시아에 전화를 해서 캠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상황을 파악도 하고 이제 알아보고 했는데 가기 전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많은 근심을 주고 걱정을 줬어요. 이야, 이래가지고 캠프 안 되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러시아에 도착을 화요일 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캠프죠.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밤늦게 도착을 해서 수요일 날 새벽 말씀을 마치고 아침을 먹고 이제 점검을 하나하나 해갔어요. 캠프를 점검을 해가는데 그 전에 제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VIP 귀빈을 초청을 했는데 두 분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한 분은 TVN 국장님이고 한 분은 대학 총장님인데 그분은 오실 수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아니 그 빗자리에 대학 많은데 총장님들을 초청을 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예, 초청했습니다. 공문 다 보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공문을 보냈다는 건지 공문을 보내고 사람을 만났다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이곳 저곳에서 수많은 공문들이 보내져 올 텐데 그 공문을 받고 확인하고서 그냥 공문만 받아보고는 IYF 캠프에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학에 이제 공문을 보내놓고 총장을 만나서 총장님 저희들이 이런 캠프를 합니다. 그러면서 IIF를 알리게 되고 캠프를 알리게 되면 그분들이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캠프를 참석할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공문을 보냈다는 건가? 제가 확인을 했어요. 공문을 보냈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아, 공문만 보냈습니다. 제가 왜 귀빈들이 안 오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사람을 만나야 말이라는 건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을 표현하게 되고 마음의 표현이 되면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데 공문만 보냈으니까 야,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서 이 러시아 캠프 망쳤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대학교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대학교 홍보를 제대로 안 했느냐? 러시아는 대학교 정문 입구에 경비가 서가지고 경비가 아무나 그 문을 들여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총장님께 공문 보내고 국제교류팀에 공문 보내서 IIF 알리고 총장님 만나고 우리가 이곳에서 IIF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한글 학교를 하겠습니다. 무료 아카데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길이 열릴 텐데 이분들 그거 전혀 안 했더라는 거죠. 뭐가 무서워서요? 경비가 무서워서. 대학에 전혀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공문만 보내놓고요. 생각이 이어졌어요. 그렇다면 후원을 받는 것도 공문만 보냈을까?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역시나였어요. 기업에 공문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한 곳도 직접 찾아가 본 곳이 없는 거예요. 아, 이 캠프는 망했다. 제가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한 캠프 다 망쳤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면서 캠프를 하다가 캠프 마치고 나면 이대로 가면 여러분들 다 대적자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 캠프를 어떻게 주관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에 그냥 한두 사람만 사모님들 남으시고 전부 길거리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홍보도 하시고 후원도 받아오시고 그리고 CLF 목회자도 초청하시고 수요일부터 이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의 모험이나 다름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살아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전에도 살아계셨어요. 다만 발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뿐이죠. 이제 발을 내딛어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목요일이 됐는데 TVN 기독교 방송이죠. TVN 사장님이 오시기로 됐대요. 여사장님인데 TVN 사장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이제 TVN 그 사장님은 이분은 아버지가 한국인이에요.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현재 남편이 TVN 그 기독교 방송 운영하다 세상을 떠나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아버지가 러시아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너무 신기한 이분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마인드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이 마인드 강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캠프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은 종교 분쟁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전혀 종교색 접시 이제 우리 IYF 캠프를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는지 제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요. 다음. 그 다음날은 이제 CLF 목회자를 초청하고 있었는데 그때 금요일날 80명이 접수가 됐어요. 자, CLF 접수한 목사님을 좀 찾아갑시다. 지금 이 목사님을 만나러 가게 됐는데 저 교회를 이제 찾아갔을 때 빗젤이 외곽에 있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앉자마자 바로 목사님을 소개하고 우리 IRF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께서 러시아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이래요. 가장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분들 만났는데 너무나 마음이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는데 전화가 왔어요. 일요일날 주일날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요. 이제 그 교회에 제가 10시 반에 예배를 10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9시 반에 도착했는데요. 기도실인데 저분들이 희한하대요. 서서 막 기도를 하고 다니대요. 그래서 이제 막 자기들끼리 통성기도 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예배 드릴 때 밴드, 청년들이 그곳에 이제 예배당이 조그만한데 100명이 훨씬 넘었는데요. 다른 교회들은 젊은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데 이곳에는 젊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많은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아이들이 셋이고요. 부목사님 아이들이 8명이에요. 근데 그 8명은 입양한 아이들이에요. 전부 다. 야, 근데 그 8명 아이들이 너무너무 그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어요. 이곳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 예배드린 장면을 지금 못 찍었습니다만은 정말 사람들이 순수하고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왜 말씀 전하다 보면 푹 빠져버릴 때가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신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끝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씀 막 전하는데 이분들이 거기 앉아있는 그 성도들 전부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환호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이 목사님이 그 사는 아파트로 저희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 사모님은 이제 지금 처음 본 거죠. 예배 때 아파트에 가서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들 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CLF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 교회에서 집사님 그리고 성도 몇 분 해가지고 14명이 CLF 이제 캠프에 참석을 했어요. 다음 이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토요일날 만난 분들인데 TVN 국장 가족이에요. 다음 예. 이분들은 TVN 국장 가족인데 이분들에게도 전에 제가 한국에 작년 말에 방문을 했는데 저희들 그라샤스 그 음악학교에 국장님이 방문을 했어요. 그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사진첩을 만들어가지고 러시아에 갔을 때 전해드렸는데 2월달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집에만 오면 그 사진첩을 꺼내들고 늘 이렇게 본대요. 그러면서 그라샤스 음악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한대요. 이 국장님이 그동안 목사님께서 매주 목요일날 마태복음 강해가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설교만 나가는 이제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TVN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매일 목사님 마태복음 강해가 3회씩 나가는 거예요. 설교만 나가는 그 사이트에. 그거는 이 국장님이 무료로 이제 그곳에 방송을 내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8월 달이면 마태복음 강해가 이제 마치고 다른 이제 목사님 강해가 나가게 될 겁니다만은 이분이 작년 말에 한국을 다녀가면서 목사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크게 여기게 되면서 이번에 월드캠프 그리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많은 분들을 이곳에 초대해서 정말 그들에게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참 은혜를 입을 수 있었어요. 다음 예, 이게 이제 CLF 그때 100명이 접수가 돼서 사람들이 목회자가 와서 이번에 CLF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 러시아 기독교 협회 협회장이십니다. 기독교 협회 협회장님이신데 CLF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달게 듣는지 몰라요. 이번에 한국에 오시려고 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오시지 못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앞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계속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3월 달에 미국 CLF를 다녀오면서 제가 뭘 느낄 수 있었느냐면 이제 전 세계는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라샤스 합창단이 이제 전 세계 2년 내에 목사님이 그라샤스 음악학교를 세우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년 내에 전 세계 100개의 음악학교를 세우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이 뭐냐면 새소리예요. 지금 현재 그라샤스 음악학교는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 못 바꿨어요. 뭘로 바꾸려고 한다고요? 예, 새소리요. 새소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죠? 뭐 대답이 별론 같네. 이 새소리라는 이름을 그라샤스 음악학교 이름을 바꾸려고 학부형들에게 1차적으로 이제 전달을 한 거예요. 어떠냐.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학부형들이 전부 자지러졌다 하더라고요. 무슨 새소리냐. 학교 이름이 무슨 새소리냐. 새소리가 뭐냐 하고 이제 난리가 났대요. 학생들에게 이제 알려줬어요. 여러분 앞으로 음악학교 이름이 새소리로 바뀝니다. 전부 주저앉아가 여학생들이 통곡을 했다 하더라고요. 새소리가 뭐예요? 말도 안 돼요. 막 그러면서 말해요. 교육청에 새소리로 이름을 등록하려고 이제 개명을 하려고 갔더니 이름이 뭔데요? 뭘로 바꿀 거예요? 새소리요 하니까 교육청 직원이 딱 쳐다보더니 위로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몇 번 알았어요. 그건 이제. 근데 있잖아요. 이 새소리라는 이름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은 마음이 자꾸 끌려요. 새소리 음악학교. 막 새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여러분 숲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새소리 하면 그냥 새소리가 들려만. 그럼 이제 제가 자꾸 음악학교, 새소리 음악학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 숲속에서 짹짹거리는 그 새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고, 목사님이 뭐라 하느냐 하면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음정이 가장 정확하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 100개 새소리 음악학교가 2년 안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클래식 음악은 러시아의 음악가들에 의해서 전 세계 음악계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클래식 음악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 100개 음악학교가 세워지면 앞으로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전 세계는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에서 발견한 마음의 세계,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는 또 하나가 돼야 안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장관 포럼에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장관님들 만나다 보니까 우연찮게 제게는 모슬렘 장관님이 두 분이나 저하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힌두교 이제 스리랑카 장관님을 만나게 됐는데,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게요. 마인드 강연을 쭉 들려주면서 끝에 복음하고 연결시켜서 쭉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는 마인드 강연,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거라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둘째 날 그 삐째리에 있는 뮤직홀인데 약 한 2천석 정도 되는 홀이에요. 그 홀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히 찼어요. 그런데 그날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고요? 공항에서 세관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 30개를 내주지를 않았어요. 오전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가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무료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니까 윗사람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도와야지 않겠느냐 하는데, 문제는 말단 직원이 자기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통화를 했어요. 거기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물품을 고가 물품이라고 전부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내는 바람에 이걸 못 들여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류를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서류를 다시 써야 되는데 서류 다시 쓰고 이 물건을 나오면 이제 칸타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다. 자, 물건은 먼저 내보내고 서류가 도착하면 선교사님이 볼모로 잡혀라. 그래서 거기서 서류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물건 빨리 내보내고 거기서 볼모로 잡혀가 내가 여기 있을게 하고 거기서 서류 다 정리해주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이 나왔는데 7시 칸타타 공연이 시작인데 7시 1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7시가 딱 돼서 이제 7시 5분에 라셔스 댄스 두 곡을 이제 올렸어요. 그리고 10분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몇 분 만에 설치가 끝났는지 아세요? 5분 만에 설치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7시 15분에 짠 하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은 완전히 이제 이 준비는 완전 엉망인데 마지막은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중요한 거 뭐냐면 합창단에서 하는 말이 이런 칸타타는 처음 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아니고 간다타다 가면서 근데 이번에 확실히 간다 탈 뻔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다음날 행사 장소에서 캠프 장소에서 부활절 칸타타를 한다는 걸 홍보를 했어요. 근데 자, 이 장면 그 다음 장면 예, 이 장소가 이제 캠프를 하는 장소예요. 여기에 캠프에 참석한 인원은 550명이에요. 그런데 부활절 칸타타를 하는 셋째 날 저녁 저 장소가 저 통로까지 가득 찼어요. 두 배로 찼어요. 1200명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서서 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가 이제 러시아에 가서 그 캠프를 하면서 시작은 우리가 준비한 것들은 다 망치는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 그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일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 살아가는 동안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의 결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주님이 하는 일, 내가 준비한 것, 주님이 준비한 것 전혀 차원이 달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자신을 믿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넘기세요,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이제. 방송국에 잠자는 갑에. 자, 이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두들겨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그 마음에서 자신을 믿는 마음이 주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마음도 자신을 믿는 마음 가지고 살아온 동안 인생을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믿는 마음을 버리지 않은 채 자기 안에 고립돼서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마다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마다들 앞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는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했습니다. 자, 탕자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지 눈에 보이는 분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를 요구한 게 아니라 분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를 믿으니까요. 내게 있는, 내게 필요한, 그리고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있으면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분깃을 받았을 때 결국 자기를 믿고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돼지우리에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고통 속에 돼지우리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자기를 믿는 마음을 따라가는 길의 결과는 돼지우리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돼지우리는 어딘지 아십니까? 돼지우리는 바로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 거기가 바로 돼지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야 돼지우리에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자신을 기대하고 자신을 믿고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냄새나는 돼지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대전에 간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12월 초에 갔습니다. 4월 달쯤에 중국집 요리사로 일하는 형제님이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 형제님은 일요일날 쉬질 않기 때문에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이면 예배를 오시는 겁니다. 그날 수요일 날 오후에 부부가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형제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제님 망하셨죠? 형제님이 예 하시더라고요. 형제님 믿고 살아오는 동안 인생 실패하셨죠? 예. 형제님 언제 실패하셨어요? 지금 50이 조금 넘었는데 40대 초반에 이미 실패를 다 했다고. 근데 왜 지금까지 나를 망한 인생으로 실패한 자로 자신을 돌리지 않죠? 이미 망했잖아요. 이미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망한 자가 돼야 되는데, 실패한 자가 돼야 되는데, 마음에서 나를 실패한 자로, 망한 자로, 이제는 안 되는 인간으로 마음의 선을 그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 형제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실패한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실패한 자신을 기대하고 있고, 실패한 자신에게서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믿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믿는 게 더 낫습니까? 그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 마음이 들으시죠? 예. 그런데 왜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당연히 나를 믿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게 낫고 당연히 나보다 예수님이 더 나으시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자신을 망한 자로, 실패한 자로, 아닌 자로, 안 되는 인간으로 여러분 자신의 선을 긋기 전에는 예수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는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나를 믿는 데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미 망한 인생인데 저는 망한 인생입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나를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가위표를 치고 예수님께로 마음에 돌이켜야 되는데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가위표를 쳐본 적이 있느냐? 언제 여러분 자신을 실패한 자로 돌린 적이 있느냐?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망한 자로 자신을 인정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망한 자신에게서 여러분 자신이 떠난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자신이 미워지고 싫어진 적이 있느냐? 아직도 그런 내가 좋아서 그래도 뭔가 선한 것이 있어 보여서 그래도 뭔가 괜찮은 면이 있어서 그래도 뭔가 기대할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고 자신을 믿는 속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은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동생이 돌아와서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왔는데 그 잔치에 함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집에는 풍류 소리가 들려오는데 왜 맏아들은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없죠? 왜 맏아들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왜 맏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지요? 종이 다가와서 이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맏아들의 마음에 반응하고 있는 걸 보면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거스려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섬겼거늘 나와 내 벗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장귀와 빌어먹어버린 저 녀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맏아들이 아버지 집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여러 해 동안 단 한 번도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섬겼던 맏아들, 지금 아버지를 거스르고 있네요. 아버지가 권한대도 듣지 않네요. 지금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네요. 지금 아버지를 멸시하고 있잖아요. 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습니까? 왜 그 잔치에 함께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만나진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87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87년 5월 10일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2월 1일 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대를 했습니다. 3주 정도 훈련을 받았을까 내무반장이 밤에 저를 호출을 했습니다. 야, 누가 와서 우리가 의인이라 그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물었습니다. 아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인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가봐. 내가 말이야, 기지교회를 5년을 다녔는데 어떤 선배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저는 훈련병인데요, 그때 바짝 군기가 들었을 때죠. 하사관 내무반장 앞에 섰는데 정상군요. 훈병 조교님 부름받고 왔습니다. 언제 그랬는데 가봐 하는데 제가 갑자기 마음이 동했어요. 저 내무반장님, 왜? 그분 저 한번 만날 수 없습니까? 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내가 만나게 해줄게. 제가 왜 그 내음반장이 부름을 받아 갔느냐면 제 이력서에 신상기록부에 장로교 신학교 다닌 기록이 있으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방황을 하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마음에서 너무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고 야, 저 이야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결국 6주 훈련을 받는 동안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낮에 우리는 훈련 받으러 간 사이에 내음반장들은 여기 이제 내음반에 있으니까 늘 그곳에 와서 전도하고 가셨던 거죠. 제가 6주 훈련 받고 일주일 휴가를 나갔어요. 휴가를 실컷 즐기고 부대에 들어가 복귀하기 3시간을 남겨놓고 대전에 있는 그 한밭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는 한밭중앙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음반장이 저에게 뭘 줬느냐 하면 전도지 하나를 줬어요. 왜 전에 우리 교회 그 전도지 중에 이렇게 내면이 돼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 뭐 생명수 이런 전도지가 있었잖아요. 그 전도지 뒷면에 예배 시간이 적혀 있고 교회 약도가 그려져 있는데 맨 위에 짤막하게 그 내무반장을 전도한 분의 간증이 실려 있었어요. 이 사람이야 하면서 전도지를 줬어요. 그 전도지를 들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2층이더라고요. 2층이어서 2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2층에 올라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 전도지를 내밀면서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아 그분이 거기 있대요. 중사님이었는데 군 제대를 앞두고 이제 그 사회 적응 기간으로 이제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딱 앉아가지고 2시간을 상담을 했는데 제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요. 제 마음속에 네 마음에 죄가 있어 없어? 예, 죄가 있습니다. 네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네 마음 안에 역사할 수 없어. 네 마음에 죄가 있으면 너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두 마디가 내 마음에 딱 꽂혔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아담 안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죄를 안 지으려는 노력도 헛수고구나. 내가 참고 인내하고 애쓰는 것도 무익한 거구나.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하는 것도 헛되구나. 제가 그리고 이제 부대로 복귀를 했는데 바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대구 K2 공군부대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5월 8일 날, 5월 7일 날 밤이 됐어요. 2박 3일을 첫 휴가를 나가는데 제 마음에 매일 성경을 봤어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고참에게 걸렸어요. 하여튼 혼나기도 욕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문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있나요? 저는 내가 휴가를 나가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일이면 내일이면 휴가를 나가는데 딱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왜냐? 5월 8일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이니까 첫 휴가를 나가는 거니까 시골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느냐? 서울에 가서 이 교회를 찾아가야 되느냐. 제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너 네 마음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봉사와 희생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 이거 다 쌓아놓고 지옥에 갈래? 이거 다 버리고 너 내일 가서 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래? 이 질문이 됐어요. 야, 부모님은 다음 달에 가서 만나도 돼. 공구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야, 부모님은 다음 달에 가서 만나도 되잖아. 그러나 네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예, 지금 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5월 8일 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제일교회를 찾아갔어요. 서울제일교회 찾아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반겨주면서 어서 오라고 반겨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왔어요? 아니 말씀 들으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느냐니까요. 이야 기가 막히네. 아니 이분이 자꾸 꼬치꼬치 나한테 묻는 거예요.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알고 왔느냐. 이걸 자꾸 물으니까 이걸 꼬치꼬치 묻는 대답을 해줘야 돼. 그냥 돌아서야 돼 하다가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다가 그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군부대 이제 훈련소에서 이렇게 해서 만나서 그 한밭교회 가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한밭교회에서 내게 말씀을 전해주던 분이 지금 성교학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전도를 마치 그분이 왔더라고요. 예,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분이 와 만났는데 저한테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면 이야 내가 자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받았어? 안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편지보다 사람을 먼저 보냈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때 내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여기 조성아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교회 안에 지내왔는데 90년도에 선교학교를 가고 전도자가 돼서 지금까지 이제 목사로 지내오고 있죠. 제 인생에 하나님이 실패를 줬어요. 사역을 실패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역을 못하게 하시는데 참 하나님도 취미가 다양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을 가져다 주시나. 제가 강남에 있는데 잊어버릴만 하면 임원모임 가질 때 목사님이 한 번씩 제 과오를 들먹이셔요. 조규현 목사가 복권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가 성북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땅을 샀다가 강제 수용당하고 그리고 또 복권 사기를 당해가지고 또 물질에 손해를 끼치고 교회를 다 망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회에서 첫 번째로 압곡동 연수원 일기생이 됐어요. 압곡동 연수원 일기생이 돼서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누가 그러대요? 실미도라고. 자주 형제들이 한 사람씩 둘러앉혀놓고 인민재판을 해요. 제가 하도 안 바뀌니까 사역을 얼마 안 한 젊은 사역자들이 딱 나를 둘러앉더니 이야기해보라 하더라고요. 뭘? 죄 지은 거 좀 이야기해봐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었어요. 제가 사역을 한 지 4년 만에 포항에서 구역장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목사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다가 이제 성북에서는 지역장까지 됐어요. 한 형제가 제게 소리쳤어요. 지역장까지 해먹었으면 죄도 우리보다 더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그랬네요. 저는 그날 명언을 남겼어요. 야, 나는 니들처럼 안 살았어, 야. 알았어? 저 정말 복음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 죄 말고는 없어요. 제가 이제 사역이 실패를 하고 형제로 내려가서 지내는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야, 거듭난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제 마음을 하나하나 더듬어 볼 때 뭐가 하나 딱 잡히느냐면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버린 게 있어요. 내가 11조 드린 것도 버렸고요. 일반교회 이제 전도사 하던 것도 버렸고요. 충성봉사 하던 것도 버렸고요.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내가 버려진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네가 다 쌓았잖아. 네가 쌓은 건 버렸어. 근데 너는 언제 버렸어? 너에게서는 언제 떠났어? 너에게서는 언제 돌이켜졌지?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다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아닙니다.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아닙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를 부인하고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으면 베드로는 틀린 거죠. 자, 베드로는 처음부터 틀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 너가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고 떠나지는 않겠나이다. 그거 그렇지 않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 맞나요? 베드로 그런 자신 몰랐어요.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를 심고 망대를 짓고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줬는데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을 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들까지 죽이더라는 거죠. 그 포도원 농부들의 마음에 주인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주인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이미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마음을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어요. 신앙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적자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미 내가 처음부터 대적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대적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마귀에게서 났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대적자로 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대적자로 나서 하나님을, 교회를, 종을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대적자 안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처음부터 대적자니까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짓된 인생으로 났으니까요. 성경을 한 곳 보겠습니다. 잠언 6장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 성경은 916페이지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롭게 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죠? 자,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육칠가지는 바로 나라는 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은 나라는 육신을 향하여 난 네가 싫어, 난 네가 미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언제 나도 네가 싫어, 하나님도 너 나를 싫어하시고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것처럼 나도 네가 싫어, 나도 네가 미워, 나도 너 진절머리가 나, 난 더 이상 너를 믿지 않을 거야, 너를 기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첫 개척지가 충북 영동인데요. 한 번은 천안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동대전에 계시는 구역장 목사님 차를 타고 집회를 참석하고 금요일날 저녁 늦게 조수석의 뒷좌석에 제가 탔어요. 앞에는 이제 목사님 부부가 타시고 대화를 하시면서 가셨어요. 천안 IC를 이제 통과해서 대전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타야만 되죠. 근데 공사 현장이고 뭔가 이렇게 밤이어서 헷갈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두 분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IC를 통과해서 대전 방향을 향해서 고속도로 진입을 했어요. 저는 두 분이 대화를 나누길래 머리를 창에 떡 기대고 창밖을 내다보고 이렇게 있었어요. 아무 혼자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정표가 싹 지나가요. 천안 위에 뭐가 있어요? 예? 천안 위에 평택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정표에 평택 몇 킬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천안과 대전 사이에 평택이 있었나? 그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한참 지났는데 또 이정표가 지나갔어요. 오산 몇 킬로. 아니, 천안하고 대전 사이에 오산이 있었나? 있었나 없었나 헷갈리네. 저는 가고 있어요. 근데 또 한참 가고 있는데 수원 몇 킬로 하고 나왔어요. 지금 그때서 저도 감이 왔어요. 수원 그러면 아닌데 잘못 가고 있는데 하고 저도 서슬아치게 놀랐는데 목사님도 알았나 봐요. 아니, 두 분이 대화하고 가시느라고 잘 몰랐으면서 나한테 뒤지기 뭐라카시대. 야, 이 사람만 몰랐어 하면서 저한테 뭐라카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게 속으로 알았잖아요. 네. 평택 몇 킬로. 대전, 천안에서 대전 사이에 평택이 있나? 천안에서 대전 사이에 오산이 있나? 계속 가면 어디 나와요? 평양 나와요. 여러분, 내가 잘못 가고 있고 생각으로도 그거 아닌 것 같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돌이키지 않고 가잖아요. 언제 돌이켜요? 정확하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돌이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망한 자로, 실패한 자로, 죄인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정확하게 말씀 앞에 비춰졌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서 돌아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비우시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것을 내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저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웬만큼 저를 괴롭혀도 좀 속이 잘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강남 예배당 공사 한참 하는데 목사님 저를 책망하고 꾸짖고 간섭을 받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강남으로 이사를 오시고 난 이후인데 목사님이 해외 가고 안 계신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조규윤, 너 섭섭하지?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섭섭하죠. 아니 죽어라 봉사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 틀렸다고 아니라 그러고 저를 몰아세우면 아니 섭섭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알면 오직 좋겠어요? 그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섭섭하지? 그러니까 아닌데요. 안 섭섭한데요. 저는 제가 아담의 종자가 아닌 것 같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이끌린 모든 인간 속에서 악이 다 나오게 돼 있죠. 그죠? 예. 아담의 종자면 악이 나오게 됐는데 얼마나 포장지가 두꺼운지 웬만큼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층이 있어가지고요. 밟히고 밟히고 밟히면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 맞죠? 그죠? 인간은 다 악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널 싫어해, 하나님은 널 미워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다른 거예요. 난 내가 싫지 않은데, 난 내가 좋은데, 난 괜찮은 면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나를 보는 순간 나를 버릴 수밖에 없고 나에게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에게 기대를 둘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맏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지만 아버지 마음이 만나진 적이 없고 아버지에게 속해진 적이 없고 아버지를 믿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 불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 판단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권하는데도 아버지에게 이끌려지지 않죠.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맏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탕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러시아에 갔는데 목사님이 박물관에 한번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탕자 그림을 봤어요. 다음 사진은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지금 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예?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지금 안기는 장면이죠. 예, 그 옆에 한 계단 위에 서 있는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누구냐면 맏아들이에요. 못마땅해가지고, 예, 아버지가 그 동생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 모양이 못마땅해가지고 시큰둥해가지고 내려다보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 계단 높이 올라선 맏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맏아들은 한 번도 탕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맏아들은 몸은 집에 있지만 똑같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만났더라면, 그리고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의 31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가 봅시다.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 누구 거라고 했어요? 예, 맏아들 거라고 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인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염소 새끼를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데, 맞죠? 그는 품꾼으로, 그는 대가로, 내가 아버지를 섬긴 대가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는 은혜와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맏아들로 살아왔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의롭게 놓으셨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 것 다 네 거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죄 속에 고통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내 모든 죄를 담당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월요일 날 저희들 대전에서 카이스트 대학에서 투모로우 북 콘서트를 했어요. 그때는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 주제로 북 콘서트를 했는데 저도 거기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란 주제로요. 저는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아버지는 늘 술집에 술집에서 출퇴근을 하셨어요. 들에 가서 일하시는 시간은 아마 열손가락에 1년에 꼽을 거예요. 저는 이 새끼손가락이 지금 휘었어요. 왜냐고요? 낯질을 하면서 한 번도 이 새끼손가락을 안 뵌 적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에게 꼴을 베는 법을 배웠어요. 나무하는 법을 배웠어요. 친구들이 자기 지게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집에는 소가 있어서 여름에 소를 몰고 산에 가는 그 모습 그렇게 부러웠어요. 왜 우리 집에는 소도 없지? 그리고 집집마다 감나무가 있는데 저는 들 가운데 외딴 집에 살면서 감나무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까치밥이라고 감나무에 남겨놓은 그 감홍시 몇 개 길을 지나가노라면 늘 그게 저 감홍시 한번 따먹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희 큰 집은 2,000평 땅에 탱자나무 가시로 울타리를 쫙 만들어놓고 대고가 같은 집에서 살아요. 저희 아버지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려서 길가운데 외딴 집에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여름이면 장마철이면 비가 와가지고 부엌이 한강이에요. 냄비도 떠다니고 바가지도 떠다니고 주걱도 떠다니고 학교 갔다 오면 그 물 퍼내는 게 일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밉고 싫었어요. 어린 마음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비관하게 되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일성이 안 내려오나. 4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지게를 지고 일을 다니곤 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했었는데요. 언젠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였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선배 목사님이 어이 자네 아버지 살아계시는가? 예.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해. 대화가 됐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으면서 하나님 날 구원하시려고 이런 가난 속에 이런 형편 속에 두셨구나. 다 풀어졌어요. 그러나 하나 풀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목사가 됐는데도 그게 안 풀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세요? 어이 들어봐.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이야. 애들 사랑하는 표현을 막 쪽쪽 말아가며 아이고 우리 애기 사랑해 하고 말로 표현 다 하는데 말이지. 그거 사랑 아니야. 동양의 아버지란 말이야. 사랑이 뼛속 깊숙이 들었어. 얼마나 뼛속 깊숙이 들었는지 알아? 죽을 때까지 안 나와. 저 그때 마음 바꿨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아내가 그래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하냐면 참 세대 차이 난다 그러면서 제 아내는 저보다 두 살 많거든요. 근데 뭐라 하냐면 그때 우리 집에 오지 그랬어. 여러분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때 그 마음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때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맛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옳은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 다 벗어지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맏아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선해도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고 성실해도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자의 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당자의 허물을 보고 당자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면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않고 여러분 허물도 보지 않고 여러분 자신도 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5절을 여러분이 읽고요.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병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자 여기에 일하는 자가 나오죠. 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가 나옵니다. 자 일을 아니한다는 이 표현이 말입니다. 예, 게을러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경건치 아니한 자가 행한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겁니다.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선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서 진실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서 의로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된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의롭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은혜로만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일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일하는 자의 위치에서 떠나 경건치 아니한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 은혜가 입혀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캠프 1차 수양회가 대덕과 이 강릉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의 손에 이끌려 이곳을 찾은 새로운 분들 한 분 한 분, 가족들, 친지, 이웃, 지인들, 이곳에 오신 구원받지 않은 분들 마음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이제 자신을 믿고 자신을 세우고 살아왔던 자신에게서 돌이켜져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발견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시고 맏아들이 아버지의 여러 명을 어기며 섬겼지만 아버지 마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거스른 자로 대적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가는 길이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저주요 멸망인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이미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